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악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악을 버리려면 내게 어떤 악이 있으며 그 근본의 어떠함을 알아서 알아야 신속히 버릴 수 있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자기 합리화라는 말씀으로 나와 함께 태어나 자라고 자기화되어 악을 악으로 인정하지 못하거나 발견해도 미워하지 않는 자신의 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모의 기로부터 받아 태어난 근본의 죄성, 악이 성장 과정을 통해 더 많이 심어졌고 살면서 악을 행함으로 더욱 깊이 뿌리 박히고 굳어졌기에 나의 힘으로는 악을 발견하기도 버릴 수도 없지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악을 버리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노력 중 하나가 악을 심히 미워하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반대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 이는 힘든 일이죠. 우리가 버려야 할 악을 마음에서 싫어하고 미워한다면 그 악을 버리는 일은 억지로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즐겁게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악을 더 미워할 수 있도록 악이 얼마나 나쁜지 그로 인한 피해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할 때 내 자신과 주변 사람들, 나의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며 악의 무익함을 중심에서 느낌으로 악을 미워하여 신속히 변화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악은 나쁘니까,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니까 빨리 버려야지 생각하고 다짐하여도 나와 함께 자라온 악이 쉽게 버려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악을 행하는 것이 더 쉬웠고 편하다 여기며 살았기에 악을 버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버리는 노력이 힘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악이 얼마나 나쁘며 있어서는 안 되는지를 뼈저리게 느낀다면 악의 미워짐으로 더 쉽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힘들다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아야지요. 비진리를 버리는 데 있어서 버려야 할 것은 머리로 알고 노력하는 것과 악을 중심에서 싫어하여 버리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온전히 순종했다면 순종한 후 악이 마음에서도 미워지고 싫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순종을 통하여서 그 마음 중심이 곧기 때문에 순종의 축복으로 악이 싫어지고 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을 미워한다는 그 의미와 뜻을 깨닫고 온전히 악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면 순종한다 해도 조금 남겨두는 것이 있다 보니 시간이 지나 다시 전후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요. 세상을 끊고 내 안의 죄성과 악을 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려야 한다고 하니까 버려야지가 아니라 스스로 그 악이 나쁨과 그 폐해를 느껴 중심에서 싫어질 때 시간이 지나도 변개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석에 서지 못하는 아홉 가지 악과 그 악에 대한 폐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혈기입니다. 혈기를 내면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었다라는 이유를 댑니다. 상대가 나를 짜증나게 했다고 변명하고 있다면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거나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화를 내게 한 상대, 또 내가 혈기를 낸 상대가 나의 배우자이거나 자녀, 부모입니다. 나의 감정을 참지 못하여 사랑하는 가족에게 혈기를 내므로 나는 속 시원하거나 감정이 풀렸을지 모르나 상대는 큰 상처를 입습니다. 한쪽에 일방적인 혈기라면 약자인 상대는 많은 피해와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혈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툼과 폭력으로 발전하니 큰 상처를 입히고 화평이 깨지고 미움이 생기며 가족이 분리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부모의 다툼이나 혈기로 자녀들은 불안해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이루지 못하며 부모와 가족들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 친구나 오락 등 세상에서 위로를 얻으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은 부모의 싸우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헤드폰을 끼고 오락을 하던 것이 습관이 되어 게임 중독으로 빠지고 게임에서 배운 폭력을 성장해서 부모에게도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기 때문에 자녀가 이렇게 변했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자녀만 탓하니 문제가 해결될 수 없지요. 또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모에 대한 불평과 학교와 친구,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자녀들에게 짜증스러움으로 풀기도 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부모님이 힘든 일이 있다고 내게 짜증을 낸다면 어떻겠습니까? 친구가 힘든 일이 있다고 내가 퉁명스럽게 대하거나 말도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대부분 서운하고 힘들어지며 속상하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 사이가 멀어지고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가 내게 혈기를 내며 자신은 힘들고 마음이 아프면서 나는 상대에게 나의 악한 감정, 혈기를 미안함도 없이 행하고 있으니 얼마나 못된 일인지요. 또 겉으로 드러난 육체의 일인 혈기만이 아니라 표현하지 않는 마음속의 짜증스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내게 우호적이고 우호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느낍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상대가 좋게 생각하는지 불편해하는지 잘 느끼지요. 말이나 행동에서 혈기를 내지 않았어도 마음에 있는 짜증, 혈기는 표정이나 분위기로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혈기가 육체의 일로 나오거나 육신의 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이 얼마나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혈기를 내는 것은 자신의 감정만 중요시하는 것이고 나의 행동이 상대를 얼마나 힘들게 하며 상처를 입히며 화평을 깨며 사랑이 식어지게 하는 것인지 느껴야 합니다. 더욱이 화평이 깨어지는 곳에 사단이 역사하니 시험할라니 이 마음을 알아야 하지요. 또 순간의 악한 감정, 혈기나 짜증을 다스리지 않고 말과 행동으로 표출하거나 마음에 짜증스러움을 갖는다고 무엇이 달라집니까? 혈기를 낸다고 내 의견이 관철되거나 상대가 나를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지요. 세상에서도 상점, 식당 등에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불평케 하는 손님이 있습니다. 종업원들을 귀찮게 하는 손님, 불평, 불만, 많은 손님들이라 생각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혈기를 내니 마음이 편하고 좋은 것도 아니죠. 더더욱 성령이 내주하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악을 바라니 더 공고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혈기라는 악이 얼마나 무익한지 궁구하고 내게 있는 혈기를 미워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기도가 더 간절해질 것이며 기도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혈기에 대한 느낌이 달라질 것입니다. 전에는 혈기를 낼 때 상대를 탓함으로 배우자나 자녀에게 큰 소리를 내면서도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혈기라는 악의 폐해와 좋지 않은 결과를 인식하고 내 악 때문에 혈기가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니 혹 혈기를 낸 후에도 미안함과 후회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전보다 발전한 것입니다. 더 그런 생각과 마음을 조심하고 주의해서 변화시켜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의 혈기를 선으로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상대가 생각이 달라서 불편하고 힘든 것이 있을 때 감동을 주고 그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마음. 말로는 선하게 하려고 하지만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이해하고 선과 사랑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일까요? 이렇게 후회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자신의 악을 눈물로 회개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내게 깊이 자리 잡은 혈기라 해도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지는 밀알이 되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구습을 벗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구습을 벗어야 하는데 엄마가 자녀들에게 짜증스럽게 표현을 하거나 또 엄마가 자녀에게 어떤 것을 말할 때 더 자녀를 배려하고 자녀 입장에서 말하지 못한다면 그 구습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두고 노력해 나가서 벗어질 때 더 온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죽어지는 밀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입니다. 불편함과 서운함 등을 말합니다. 감정이란 마음 안에 있는 다양한 비질리가 느낌과 함께 올라오는 것으로 혈기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편함과 서운함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누군가 다 자신에게 안 좋은 말을 하거나 지적하고 책망을 했을 때 불편함이 생깁니다. 내가 존경하고 믿을 만한 분이 지적을 하면 아멘이라고 하겠지만 나보다 못하고 생각이나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비슷한 사람이 나를 지적하면 이내 불편해지지요. 여기에는 이미 여러 악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마음, 곧 교만함이 있기에 불편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윗사람이 겉면해도 서운해하지요. 이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기를 사랑함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도 악의 모양이죠. 자신을 섬겨주지 않거나 남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 자기가 이런 만큼 대가를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불편함이나 서운함이 생깁니다. 이 또한 인정받고자 하며 칭찬받고자 하는 육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또 상대가 나의 의견에 다를 때 불편해지거나 화평치 않다면 이는 자기만 옳다 하는 교만한 모습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 싫어하거나 불편히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만 옳다 하며 나랑 다른 사람은 틀리다 생각하는 독선적인 모습이며 이 얼마나 작은 마음 소인배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상대의 부족함이나 실수, 잘못을 보며 불편해합니다. 시편 37편 1절에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하셨습니다. 참 불편한 이유도 많죠. 조는 사람을 보고 불편합니다. 약속 시간에 늦은 사람을 보고 불편합니다. 윗사람의 부족함을 보고 불편합니다. 내가 잘한 것을 상대가 잘못하면 그것도 불편합니다. 이는 내게도 부족함이 많으면서 상대의 단점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 모습이지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뼈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나는 온전하여 상대에게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답답하고 불편해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상대의 잘못을 용서할 때 우리의 잘못도 용서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런 말씀을 읽고 상대에 대해 불편함, 판단, 정죄가 먼저 나오니 나의 잘못은 어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대부분은 상대가 내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상대의 죄, 허물을 보고 불편해야 합니다. 내가 평가하고 용서할 권세도 없는데 불편해하며 판단하는 악을 행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편함은 상대가 나를 불편케 해서라기보다 내게 선과 사랑이 없어서임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효도를 받지 못해서 서운해하고 배우자 간에 바라는 대로 사랑받지 못한다고 서운해합니다. 이는 육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랑은 상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되 바라지 않는 것인데 받고자 하니 힘들고 서운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는 불편함과 서운함의 감정은 내 안에 여러 악과 육의 속성이 있으므로 올라온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 내가 옳다 하는 고집, 상대의 티를 보는 악, 육적인 사랑으로 인해 불편함과 서운함이라는 악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상대가 나를 힘들게, 불편케, 서운하게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불편하고 서운해하는 여러 악이 있으므로 악한 감정이 나온 것임을 인정합시다. 그러니 이런 여러 가지 악의 모양들을 찾아보고 그것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여 하나하나 빼내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어떤 일꾼이 충성해 가면서 일은 너무 재밌고 행복해요. 하나님 일을 하니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A를 보면 불편하고 B를 보면 불편하고 이 사람도 불편하고 이 생각도 불편하고 그래서 아니 대대교구장님 하나님의 일은 너무 행복한데 사람이 불편해요. 그 사람이 불편한 게 아니라 그런 환경들을 만날 때 내 안에 불편한 감정들이 나와지는 모습이 무엇인가? 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데 상대가 못하는 것을 보면 힘든 마음이 있는가? 어떤 것이 불편한 마음인지 찾아서 내 안에서 원인을 찾고 빼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즐거운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든 것을 봅니다. 막연히 기도보다 자신의 마음의 악을 정확히 찾아 세밀하게 기도할 때 더 신속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요. 어떤 상황에서도 불편해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불편함 버리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더 깊게 기도해야 합니다. 더 명확하게 자세히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칭찬받지 못했다 생각하니 충만함이 사라지고 힘들어졌어요. 이것은 제 마음에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임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육의 마음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직 무익한 종의 마음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세밀하게 기도할 때 자신도 발견하지 못했던 악의 모양이 깨달아져서 자기 발견을 잘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기도를 매일매일 쌓아갈 때 자신의 악이 정확히 보이며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를 인정함으로 쉼 없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화가 더딘 사람은 불편하고 서운한 일이 있을 때 상대 탓으로 여기고 상대가 달라지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어 자기 악이라고 생각하여 회개하고 악을 버리기 위해 기도하긴 하지만 온전히 자기 탓이라 인정하지 않으며 악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간절함도 식어지고 자기에게 내재된 악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더디고 변화되는 것이 힘들다 느끼지요. 그러나 정확히 자신의 악을 발견하고 그 악이 얼마나 나쁜지 느낀다면 기도도 노력도 달라져 변화의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기관장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우리 기관원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A는 좁니다. 졸지 않게 해주시고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B는 저렇게 회비를 잘 안 냅니다. 회비를 잘 내게 해주세요. 한 명 한 명 그 사과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장님의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A는 부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열심히 모임 장소에 오려고 노력합니다. 더 힘주시고 능력 주세요. B는 생활이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더 생활에 축복 주시고 더 평통하게 인도해 주세요. 같은 내용의 기도를 할지라도 분명히 자기는 기관원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기도가 판단이고 정죄고 불편함의 기도라면 온전치 못함을 돌아보아서 더 선한 기도, 살리는 기도, 힘이 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움, 시기, 질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겉으로만은 드러나지 않았다 해도 마음에서 계속 상대를 미워한다면 이는 거듭, 살인하는 것과 같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배하고 기도하며 충성한다 해도 내 안에 미움이 있다면 이는 믿음의 반석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앞서 내가 상대를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도 받을 수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내게 큰 해를 입히고 힘들게 한 사람이라 해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면 내 마음에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이 임합니다. 시기 질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칭찬받고 인정받으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누군가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어떠셔야 돼요?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하죠. 근데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상대의 부족한 모습을 떠올리며 칭찬받는 상황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도 떨어지고 어떤 이는 충성도 식어지며 상대가 칭찬받았는데 충성도 떨어지고 식어지고 상대와 화평도 깨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기 질투는 미움으로 쉽게 발전하며 더 나아가 큰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 후 이 땅에 내려와 낳은 첫 아들인 가인이 그리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동생 아벨을 자신이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 제사 드린 가인이 하나님의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니 이내 불편해지면서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동생에 대해 시기와 질투가 나옵니다. 결국 동생을 살인하는 결과에 이르지요. 사울왕도 다윗을 시기하는 악이 발전하여 미움과 죽이고자 하는 행함으로 나왔습니다. 갖가지 악행을 행했지요. 나는 시기 질투에도 그런 악까지 행하지는 않았는데 생각하십니까? 나는 상대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고 나는 죽이지 않았는데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게 있는 시기 질투도 큰 악을 낳게 할 수 있으며 심히 나쁜 마음임을 중심에서 느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부족한 자신에 대해 힘들어하다가 결국 시기 질투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사에 비교하니 자신은 부족해 보이고 그러니 낙심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시기하는 대상에 대해 칭찬이라도 하면 칭찬하는 상대가 싫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를 시기하는데 그 사람을 칭찬하면 칭찬하는 사람까지 싫어지고 또 아니면 스스로 자격지심에 들어가요 판단합니다. 분명히 상대를 칭찬한 건데 어떻게 받아요? 나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거야 라는 생각까지 발전합니다. 생각하여 힘이 빠지고 오해하며 스스로 괴로움을 자처합니다. 이렇게 악은 내게도 큰 해를 입히지요. 잠언 14장 30절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그러니 이 무익한 악을 신속히 버립시다. 상대가 나를 미워하니 함께 미워하고 내게 피해를 주니 나도 같이 대항한다면 세상에서도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명백한 악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바라며 좋은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님이라면 이런 육체의 일로 드러나는 미움은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마음에서 상대를 미워하는 것 또한 악이지요. 그런데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미움이라는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스스로 미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기 합리화로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일이 못마땅하고 불편하며 판단 정죄를 하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과는 성격이 달라서 친하지 않은 것뿐이야 하며 미움을 인정하지 않지요. 상대가 내게 피해를 주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으면 싫어서 피하면서 미움은 아니라고 한다면 어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 안에 미움이 있는지 살핌에 있어서 상대를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기준에 맞추어 상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희생하고 섬기며 함께 있으면 즐겁고 행복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어도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불편한 사람, 싫은 사람, 미운 사람에게는 단점이 먼저 보이고 피하고 싶고 상대를 위해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이 싫지요. 상대가 칭찬받으면 싫고 상대가 들어오면 나는 나가고 같이 있으면 불편하고 싫습니다. 이런 마음과 모습이 내게 있으면 사랑이 없는 것이요. 더 나아가 상대를 싫어하고 미워하지 않는지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느 일꾼이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누구를 불편해하지 않으려고 많은 시간 기도했고 그분과 일하면서 또 그분과 함께하면서 불편함들을 빼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고 그분이 아닌 다른 일꾼과 일하게 됐습니다. 본인이 웃고 있고 명랑하고 밝고 편안하게 그 주종님을 대하는 모습들을 본인이 보면서 아, 내가 예전에 일꾼을 예전에 만났던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사랑했다면 그 말을 들어주려고 했을 것이고 사랑했다면 경청했을 것이고 함께 있고 싶었을 텐데 함께 있고 싶지 않고 말도 간단하게 하고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내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라고 눈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나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정확히 보고 내 악의 모양이라도 악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빼내려고 할 때 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깊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 성경은 상대를 미워하는 것을 살인하는 것과 같다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미움이라는 악이 얼마나 나쁜 것이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당회장님께서는 어릴 적 미움이 영적 살인임을 깨닫고 생각해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조선시대 같은 시대에는 힘과 권세가 있는 사람이 믿고 싫은 사람에게 쉽게 해를 가하며 죽여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요. 만약 내가 그런 시대에 권세가 큰 사람이었다면, 미운 사람이 있었다면 나도 상대에게 해를 입히고 큰 악을 행할 수 있었겠구나. 내 안의 미움이 그런 행함을 할 수 있는 악이구나 생각하면서 미움이라는 자체가 심히 나쁜 것임을 분명히 정립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있는 조그마한 미움이나 싫은 감정이 상대에게 큰 해를 끼치며 원수를 맺는 큰 악을 행하지는 않았어도 누군가 싫거나 불편하고 피하고자 하는 마음도 미움입니다. 이것은 영적 살인이요 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이 정도는 미움이 아니야 라고 넘기지 말고 선과 사랑이 비춰 그렇게 행치 못하고 있는 것을 잘못이라 생각하며 사랑을 심음으로 미움이라는 악을 신속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거짓과 속이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거짓과 속이는 것은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순간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며 자신을 포장하여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보태거나 숨기는 등 거짓말을 하지요. 물질의 유익을 위해 상대를 속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게도 유익이 되어도 상대에게는 큰 손해가 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어찌하든 더 속여 내게 유익이 될까 연구하는 그런 악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상대에게 불이익이 되고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게 유익이 되고 우리 가족의 유익이 된다면 그냥 눈감아버리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악한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조금의 거짓이나 속이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악이라 생각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니 진실과는 거리가 먼 육의 모습에 머물러 있고 악은 버리지 못하고 있죠. 명백한 거짓과 속이는 마음은 모두 자기 자신을 구하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에서 나오며 큰 악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거짓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악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고하거나 말을 할 때 더 정확하게 진실하게 말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거짓이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다툼이 있어서 보고를 합니다. 당연히 정확히 알아보고 전해야 합니다.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보고 치우침 없이 객관적으로 보고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A와 친분이 있었기에 A의 입장에서 말을 합니다. 이것이 진실함, 정직함에서 결여된 것이죠. 일부러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나 내 안에 치우치는 마음, 공평하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과는 거짓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거짓됨이 없이 진실한 사람은 양쪽의 얘기를 다 듣고 보고할 때에도 치우침 없이 보고합니다. A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또 그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A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해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전한 사람들에게 다시 정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갑니다. 내가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닌데 하며 자기 잘못 전한 말에 대해서 바로잡지 않습니다. 이는 얼마나 많은 죄를 쌓는 것인지요. 내가 본 것도 아닌데 전하는 남의 험담을 듣지 말아야 하는데 들었고 판단도 했습니다. 또 그것을 남에게 전했으며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정정하지 않으므로 상대를 나쁜 사람이라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 비질리는 듣지도 말고 나쁜 말은 전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인정받기 위해 거짓과 속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회장님의 이름을 팔아 당회장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굉장히 큰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일에 넘어가는 성도님도 없어야 합니다. 예전에 원로 목사님이 계실 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목자님께서 나를 잘 아시고 귀 여기고 계신다. 이후에 나를 높이 세우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높이는데 목자님의 이름을 사용한 후 돈을 빌리거나 미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거짓에 속할 넘어가는 어리석은 성도님들이 한 분도 없어야겠습니다. 또 자신의 공을 드러내고자 실적을 보태서 보고하거나 불리한 것을 줄이거나 없는 것처럼 보고한다면 거짓과 속이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윗사람이 다른 사람의 한 일에 대해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신의 실수로 상대가 그 일을 잘못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이라도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하는데 시간이 지났으니까 하며 자신의 실수를 말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속이는 마음이며 나로 인해 상대가 해가 되는데도 정정하지 않은 악을 더 행한 것입니다. 또 교회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사람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당장은 속인 것 같고 모르시는 것 같다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시험 환란이 오고 죄담을 만드는 것이니 언젠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속이려는 마음, 거짓말하거나 숨기려는 마음 자체가 없어야 하며 자신의 말과 생각, 행함이 진실인지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판단입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이나 지식 또는 자기 보기에 선과 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열심히 구제하는 사람을 보고도 저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구제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왜 그럴까요? 자신의 마음에 선을 행할 때 남을 보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는 시기 질투의 마음도 담겨 있지요. 세상 말에 바보 눈에는 바보밖에 안 보인다는 말처럼 자신의 악이 많으니 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선과 사랑도 악으로 생각하는 판단, 정죄가 나옵니다. 이는 예수님 시대의 율법자, 제사장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선만 행하시는 예수님께 악하다 하지요.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악과 비질리 안에서 상대를 판단합니다. 그러니 그 판단이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선과 사랑, 진리로 가득한 사람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선으로 생각해 주기에 어떤 이해되지 않는 일도 이해하지요. 더욱이 판단은 하나님께서 엄히 경계하고 계시는 악이요 교만함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또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 제단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세상을 짝하여 죄를 짓고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평가하거나 말을 낸다면 이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아직 내 믿음이 미치지 못하면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이 제단은 항상 하나님의 보장하시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체험하는 권능은 너무나 위대한 일입니다. 당회자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쯤에 예설교 말씀을 하실 때쯤에 이 예화도 말씀하셨는데요. 당회자님께서 해외 손수건 집회를 가다 보면 그때는 직무대행님도 당회자님도 아닌 부목사님이셨죠. 해외 집회를 가다 보면 한결같이 말씀이 만민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권능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당회자님은 해외 손수건을 가지고 갈 때마다 든든하다고요. 여 목사라고 무시당한 본 적도 없고 수십 년 목회를 하고 여러 교회를 세운 목회자님들께서도 기도받기를 사모하는 모습을 본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목자님의 권능으로 인한 일이지요 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큰 권능을 나타내는 주의 종과 제단에 대해 자기의 생각에 맞추어 맞다 맞지 않다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데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판단, 정죄는 없어야 합니다. 또 판단을 하면 대부분 수군거림과 헤아림, 비방과 정죄가 따르기에 죄의 죄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분별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하거나 이것은 진실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직접 보고 전해준 것이다 하며 안 좋은 말을 퍼뜨리는 것에 귀 기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을 들음으로 같이 판단하는 죄를 지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저 지금 안 그런데요. 지금 안 그래도 예전에 그랬던 시간이 있다면 다시 그런 환경이면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진리가 아니면 보고 듣지 말아야 하는데 누구의 말을 듣고 내가 보지도 않고도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또 그것을 마음에 판단하고 하는 모습들은 너무나 아버지 보시기에 큰 악이기에 빼내고 기도하며 이런 모습들이 지금 아니라도 예전에 그런 시간이 있었다면 아버지 이런 마음들을 빼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더 사모함으로 변화되어 미워하고 싫어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기도한다고 하고 충성하며 믿음의 성장을 바라본다고 하여도 여전히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소문만 듣고 판단하는 사람은 아직도 믿음의 반석과는 거리가 멀며 큰 악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판단에 대해서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내가 재판장, 곧 하나님이 되려 하는 큰 교만입니다. 판단은 나의 생각으로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 보실 때 맞다, 틀리다 하시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순간순간 판단하고 있는 생각을 물리치고 열심히 기도하여 근본의 악까지 신속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살펴본 혈기, 감정, 미움, 시기, 질투, 거짓, 속이는 마음, 판단 모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이 악을 싫어하여 빨리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악을 행함으로 맞은 최후에 대한 것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를 설명한 가인은 유리하는 자가 되었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자신을 죽일까 두렵고 떨며 피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울왕은 그 고통과 그 악귀를 통해서 고통을 받았고 그 결말은 정말 너무나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악은 시험, 환란이요, 고통이며 사망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선과 사랑, 진리는 응답과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요, 선이요, 진리 자체이시기에 우리도 그 빛과 선, 진리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복을 받을 수 있지요. 어떤 이는 신앙생활하면서 응답과 복을 받고 항상 행복한데 그렇지 못하다면 자신의 마음에는 악을 버리지 않았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속히 악을 벗고 선과 사랑,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사랑과 축복만 받으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